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24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한국 국방부가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군은 오늘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화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그 공무원은 월북을 시도한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그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고요.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정말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자국민도 툭하면 총살하고 타국민에게도 이렇게 무조건 총 쏘고 화장하고, 아무리 코로나19 방역 차원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인권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제발 북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오늘 오랜만에 남광규 매봉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여러 가지 첩보 상황들을 분석했는데, 이에 의하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한국 공무원에게 사격을 가했으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북한군 해군의 지휘 계통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캐나다가 2년 전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외교관계 정상화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캐나다 언론 글로브앤드메일을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브앤드메일이 입수한 외교 문건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 6명은 2018년 10월 4일간 밴쿠버와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 외교부 관계자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양국은 군사 관련 사안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와 평양에 캐나다 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 1차장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현장 조사와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온 노출로 일단 사용이 중지된 물량은 500만의 접종분이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량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큰평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스큰평 주석은 전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방제와 관련해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성돼 사용할 경우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도국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기습 취임식을 벌였습니다. 루카셍코는 여섯 번째 연임을 통해 1994년부터 26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루카셍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예고 없이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취임식은 바로 우리 모두의 확실하고도 중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3일부터 벨라루스 곳곳에서 루카셍코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해에서 실종됐던 한국 공무원 한 명을요, 북한 당국이 사살한 뒤 시신까지 불태웠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오늘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엄중 경고했죠. 자, 김민수 기자 먼저 사건 경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이번에 사살을 당한 한국 공무원은 해양부 소속이고요.
예.
서해에서 어업지도 관리를 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결국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이제 사건 경과를 좀 보면 21일에 한국 영해에 있는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업무를 보는 도중에 실종이 됐고요.
예.
근데 이 위치가 서해 해상 붕괴선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가까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때가 이제 꽃게철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한 것 같은데, 점심 시간대 이제 실종자를 A씨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동료들이 선박 내를 뭐 찾아봤는데 사람은 없고,
네.
A씨 신발로 추정되는 그 신발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예.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당국에 이제 알리고 수색을 했지만 발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군에서 계속 살펴보니까
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23일 오후에 이 사실을 언론에 처음 공개를 했고
예.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한국군 당국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자, 실종된 A씨는 자 서해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이 그 꽃게철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꽃게 한 60에서 70%가
네.
연평어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해 해상 붕괴선 쪽에 있는 거고 실종된 A씨가 타고 있던 선박은 무궁화 10호라는 선박인데요.
네.
이제 한창 꽃게철이 되면 뭐 중국어선, 한국어선, 북한어선이 이쪽 근방에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어선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선에 타고 있었던 공무원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어쩌다가 실종이 된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네. 배가 그 서해에 떠 있는데,
네.
이제 네 명씩 네 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실종된 A 씨는 1등 항해사인데
예.
실종 당일인 21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밤 늦은 시간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네. 쉬는 건데 당일 그 오전 1시 30분쯤에 동료들에게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
네.
그리고 조타실을 나갔고 동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예.
점심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수색을 했는데 그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직까지 실종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닌가 보네요.
뭐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네.
아직은 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수색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있던 곳에서 발견된 북한 해역까지 한 15에서 17km 이르는 거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이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이게 뭐 올볼 가능성이 좀 의문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종된 A씨의 가족도 올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두 명이 있는 걸로
네.
알려져 있고 평범한 40대 세대주로
예.
알려져 있고요. 동료도 그럴 가능성이 뭐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해양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한국군 당국에서는 올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그리고 신발을 배에 남겨놓고 간 점,
네.
그리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올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를 해서 자진 올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네.
밝혔습니다.
자, 뭐 이유야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북한 당국이요. 어떤 이유에 넘어갔든지 간에 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 중인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살을 하고 시신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매우 정말 충격적인데
네.
일단 국방부 발표를 보면요. 당시 상황을 한번
예.
좀 돌아보면 실종 다음 날인 20일 오후 한 3시 30분 정도에
네.
북한 해역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그 A씨가
네.
기진맥진한 상태로 좀 발견이 됐고 이거를 북한 선박이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진 채 방독면을 쓰고
네.
북한 관계자가 실종자한테 왜 여기까지 왔냐 확인을 하고
예.
올북 진술을 들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네.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선박과 일정 거리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네.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녁 한 9시 40분 정도에 한 6시간 동안 거의 방치를 해놨다가
네.
북한군 단속정이 갑자기 와서 상부 지시로 이 A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30분 뒤에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예.
A씨 시신에 접근을 해서 불태운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이제 한국군 첩보 그리고 한국 영해인 연평대에 있는 한국군 감시 장비가 있는데
네.
불꽃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우는 그 불꽃으로 보이는 걸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현재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코로나 방역 상황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최근에 또 북중 국경 지역 침범에 대한 사격 보고 그리고 그
네.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혹시
네.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 명의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좀 통제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오면 사격을 가한다. 사람도
네.
사격하겠다. 이런 포고문이 내려왔고요.
예.
실제로 지난 14일 밤에 그 양강도 대용단 지역에서 밀수를 하던
네.
30대 북한 남성이 북한 국경경비대가 쏜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한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가 북중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휴전선하고 서해 해상 붕괴선에도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무리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네.
표류한 남쪽 동포를 사살하고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불태운 건
네.
반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인 처사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 정부가 지금 거듭 대화의 의지를 밝혀왔는데 북한이 취한 조치는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 즈음에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또 충격적인 뉴스여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과 북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체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의 이번 행위는 용납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기를 내려주고 싸움을 포기하라는 가사의 노래,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그린데이의 21 Guns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know what's worth fighting for.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환호가 무색하게 지금의 남북관계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아마 많이 소장님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 앞서서도 저희가 상황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남한에서 올라간 이 한 국민이 북에서 사살되고 시신이 화장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국에요. 자, 먼저 이거부터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게 남북관계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큰 좀 악재가 발생을 했네요.
네.
아직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은 지금 국방부 발표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월북을 했다가 북한 군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 사살당하고 지금 이제 그 시신이 불태워진 거로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아 글쎄요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뭐 9.19 합의문과 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위반됐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 연설 물론 이제 화상 연설이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또 북한이 사살에 끝나지 않고 불태웠다. 물론
네.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국경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장선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보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거는 좀 상당히 큰 그 악재고 문제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라 그러면은 일단 북한에서 뭐 체포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지금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전말을 가지고
예.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분명한 거는 지금 남북관계에 큰 악재가 발생했고 우리로서도 뭐 지금 그 월북한 것으로 뭐 얘기되어지지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 박광정 씨가 금강산 갔다가 이제 피격당해 가지고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아 상당히 이게 좀 이 좀 파장이 상당히 좀 클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 본 뒤에 다시 한번 전망 등을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선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에요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내비쳤어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역시나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잠깐 열어해 두고요. 남북의 온도차가 상당히 큰 느낌이었죠.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제 한 2년이, 만 2년이 지금 지났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4월 달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이제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가서,
네.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또 9.19 군사 합의까지 이끌어 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이제 남북 사이에 이제 뭐, 이거 휴전선 DMZ
예.
지역에 또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또 남북 사이에 필요한 그 경제협력 사업이나 또 인프라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사실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9.19 예. 군사 합의가 하나의 성과물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사건도 터졌지만은 그 전에 북한이 한번 또 우리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북한이 또 뭡니까? 실험 발사한 것도 있고 미사일 실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또 북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년이 지났지만 기대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 관계는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는 뭐 그런 지금 분위기죠.
네,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9.19 남북 군사합의였는데요. 이게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 이게 주요 합의 내용이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19 합의 내용 중 상당수가 아직 실현되지 못했는데
예.
우선 이제 남북 합의 당시부터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도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비핵화 관련 조치를 네. 취했는데 그거는 가지고는 안 됐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2019년도 그 2월 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결렬되어지는 네.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 포사격 도발을 했고 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DMZ 안에 감시초소를 다시 또 북한이 또 재주둔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9.19 합의문 내용들이 좀 어긋나는 행동을 북한이 몇 차례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퇴색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하고 또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컸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관계까지 교착 국면에 빠졌고요. 사실 이런 상황을 좀 보면 과연 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있는가, 진정성은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역시 가장 큰 거는 예.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예.
그 2월 달에 그게 벌써 작년 2월 달이죠.
네.
그때 상당히 그 전망이 좋았어요. 뭐 또 북미 사이 합의가 되고 또 비핵화도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북미 관계도 진전되고 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로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북미 간의 이제 모든 접점이 끊어지니까
네.
남북 관계도 당연히 예, 정체성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진전돼야만이 우리가 북한과 합의한 내용들 특히 무슨 뭐 경제 협력이나
네.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것이죠.
네.
거기에다 이제 북한이 그 지난 그 저 남북 연락 사무소 이렇게 폭파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좀 나빴죠. 물론 그 직후에 김정은
예.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하지 말라 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남북 관계가 뭐 그런 위험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은
예.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진전이 없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평양 공동선언 2주년에는 침묵했었잖아요, 북한이. 근데 이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이유로 남측의 평화 타령은 입에 꿀을 바르고 뱃속에 칼을 품는 격이다. 뭐 이렇게 대남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예.
자, 지난 6월에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대남 강경 조치를 취했었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북한이었는데 다시 비난을 재개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네.
사실 남북 사이에서 지금 별다른 어떤 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정체되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남북 사이에 뭐 나쁜 일이
그렇죠.
생길 일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이 비방할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유추했을 때 최근에
네.
이제 뭐 한미 사이에 물론 이제 태평양 상에서 훈련이지만 그런 훈련 또 한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좀 트집을 삼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뒷얘기가
네.
그 밥 우드워드 유명한 기자죠. 그 기자 책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개발하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핵공격까지로 준비했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으로 하여금 좀 뭔가 이런 좀 자극적인 행동을
네.
나오게 한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 이제 최근에 또 태평양 상에서 한미 또 연합훈련이 이제 또 있었거든요. 물론
예.
부분적이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일단은요,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요.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수해복구 같은 이 당면 현안 해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워낙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까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북한도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네.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북한은 뭐 전혀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뭐 확진자가 얼마 있느니 없느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모든 어떤 그 방역 대책을 북한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전 세계 그렇지만 계속 전개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북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좀 이렇게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예.
아 그게다가 또 올해는 태풍 피해까지 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침수 피해도 네.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 자연재해를 좀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대내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지금 보도들이 계속 뭐 노동신문이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3년 이상 지금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지금 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네.
아,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 또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북한이 뭐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내부에 그런 그 코로나19나 뭐 자연재해나 또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전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요. 아, 북미 대화 진전과는 별개로 남북 간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들은 좀 속도를 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아,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뭐 종전선언
예.
의향까지도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새로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했어요. 남북
네.
사이에 뭐 물물 교환을 하자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엊그제는 이제 러시아 대사를 만나가지고 또 남북로 협력 사업에 대해서 또
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 그러나 북한은 아직 뭐 거기 돼가지고 별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이 반응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우선 예를 들어서 뭐 남북로 협력 사업도 그럴 뿐더러 또 남북 사이에 물물 교환 또 한번 생각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할 수 있는 그 물물 교환 할 수 있는 북한의 회사들이
그러네요.
또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아, 또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미국의 국내 대선 상황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남북 사이에서 뚜렷하게 어떤 계기를 삼아가지고 특별하게 남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자. 여러모로 지금 좀 교착 상태에 빠진 남과 북의 현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중요한 변수는 결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그렇다면 대외 관계나 뭐 정책 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또 적극적인 공세 그때 되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남북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도
트럼프
네.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재선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반 다시 자신이 뭐 더 이상 대통령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바깥에 그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 2017년 이후 계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 또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이 다 좀 부정적인
네.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미국이 북한에게 뭘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10월 초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또 한미 사이에 뭐 논의도 하고 하겠죠.
네.
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도 뭐 북한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이 정체되어진 북미 관계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생각이나 구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미국 대선이 끝나야지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또 북미 관계 또 북미 대화
예.
그거와 맞물려서 뭐 남북 사이의 대화 재개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야만이. 그래봤자 지금 뭐 11월 3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네. 거의 뭐 한 달 뭐 일주 남았나요?
예.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상당히 빨리 진척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 4년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예, 계속 뭐 북한이 자기 주장만 네, 하고 트럼프 그쵸. 대통령 요구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뭐 바뀌어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리죠. 새 행정부 들어서기 네.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 하면은 의외로 북미 간의 어떤 그 대화나 협상이 빨리 재개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또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모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좀 겉돌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자 오늘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전반을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선 이후 미국 그렇죠. 대선 이후까지 좀 예.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또 판단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광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문세 씨는요, 정말로 히트곡들이 많은 한국의 대부급 가수인데요. 이분의 노래들만으로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좋아하는 이 뮤지컬의 노래들, 이문세 씨의 노래들 중엔 특히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이문세 씨의 히트곡 중 하나인 솔로 예찬 들어보시죠.
오, 또 밤이 찾아와 내 슬픈 눈을 가리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수가요, 무려 1억 8천만 마리로 세계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로 중국이 우뚝 섰는데요.
네.
이와 함께 애완견 호텔이라든지 미용, 카페 등 중국 반려동물 시장의 몸집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중국의 반려동물 수가 한국 인구수 두 배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인데 아, 정말 그야말로 인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있어서도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2019 반려동물 소비 생태 빅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9,978만여 가구라고 합니다.
네.
이 수는요, 5년 전보다 43.9%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예.
이들 가정의 대부분은 반려견과 반려묘,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 비율이 77%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에 조사한 반려동물 수는 1억 8,850만 마리로 지난해 대비 10%가량 올랐습니다.
네.
미국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약 1억 5,500만 마리로 그동안 꾸준히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2018년 중국의 반려동물 수가 미국의 반려동물 수를 넘어서면서 중국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 반려동물 수가 정말 매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관련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을 했겠네요.
네. 애완동물이라는 뜻을 가진 펫과
네.
경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코노미를 합쳐서 펫코노미라고 하죠.
예.
펫코노미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2019년 중국 펫코노미 백서에 따르면요. 2019년 중국 도시 반려동물 소비시장 규모가 2024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18.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요즘엔 굉장히 세부 분화돼 있고 다양해졌잖아요.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중국 페코노미 백서에 따르면 강아지 상품 구입에 대한 소비가요. 72%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사료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다음으로는 수의 진료, 미용과 같은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품 구입 소비가 82%였고요. 그중에서 사료는 44%를 차지했습니다.
네.
서비스는 18%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영양 제품, 특히 영양식, 특제 사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려동물 식품 시장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35%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 중에서요. 호텔도 있다면서요?
네. 설이나 추석, 국경절 연휴 같은 때에 반려동물을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맡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호텔이 등장한 건데요.
예.
일반적인 반려동물 호텔의 경우엔 하루 평균 숙박비가 80에서 100위안 정도 되는데요. 더 좋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호텔의 경우엔 하루에 600위안이 넘기도 한답니다.
네,
사람이 묵는 호텔이랑 비슷한 그런 금액인데요. 초호화 호텔엔 반려동물 전용 정원, 온천이 딸려 있고요.
네.
고급 반려동물 미용사 및 사진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도 연휴 기간에는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호텔을 비롯한 장례식장이 또 있는데요. 이 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그 유고를 안치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런 장례식장도 있고요. 미용과 같은 반려동물 서비스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지난 3년 동안 60%나 급증하면서 2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정말 뭐 요즘 반려동물이 사람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1인당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중국 대표 기술 전문 매체 36허에 따르면 8월까지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1인당 소비 금액이 4087위안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려동물 사랑이 커지면서 지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중국에서는요. 반려동물 소유가 불법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94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나쁜 취미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흐름이 차차 완화됐고 중국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반려동물 시장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대상에 큰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저출산, 심각한 우울증과 고독, 이런 사회 심리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미국의 CNN 뉴스에서 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35년 동안 중국 당국이 한자녀 정책을 이어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외동으로 자라온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형제 자매 없이 노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중년층이 됐습니다.
예.
또 결혼을 미루는 비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독과 우울증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정신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도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었죠.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의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자,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중국인들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 향상도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의 생생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or simple as two. 이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가끔 누군가가 너무너무 놀라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혹은 굉장히 화를 내거나 너무 슬퍼할 때 우리는 아유 진정해, 진정하세요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표현 배워봅니다. Hey, take a deep breath. 자, 여기서 breath, B-R-E-A-T-H는요, 숨, 우리가 내쉬는 그 숨을 뜻하거든요. deep, D-E-E-P는 깊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 너무 놀랐을 때 진정해, 진정하세요 라는 말로 달래주려면 Hey, take a deep brea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잘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25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 북부와 함남 내륙은 오후까지, 함남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7도, 강계 12도, 사리원 13도,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14도, 개성 15도, 해주 원산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5도, 청진 19도, 해산 20도, 원산 21도, 강계 함흥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25도, 신의주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2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상승한 39.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2.1% 하락한 186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2.1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청와대도 오늘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요청한 시점과 맞물려 발생하면서 더 난감하고 속상한 상황이 된 건데요. 청와대 역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소식에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부도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북한이 저지른 이 반인륜적 행위는 도저히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또 많은 분들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세상 어떤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한국 국방부의 경고와 같이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2002년에 데뷔한 한국의 훈남 가수, 노래 참 잘하는 가수로 하동균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발성법과 창법이 굉장히 독특해서 다른 가수들이 이분 흉내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하동균 씨의 대표곡 그녀를 사랑해줘요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